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보고 열광하고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굶주린 자들이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몇몇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하여 선생, 랍비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없고 잡아 죽일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인지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문제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이로운 이적,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어떤 사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증표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자꾸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게 지금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 1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표적을 구하는 신앙 2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한 달 전에 했던 내용을 총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용이 또 언급되고 또 언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 또한 그들을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신앙의 문제점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신앙의 문제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다.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요구합니다. 더 큰 표적을 요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않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시험하는데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해나 어떤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사상, 어떤 논리, 이해 이런 걸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들 한 실제 이런 기이한 표적, 이적을 보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이한 표적을 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붙잡혀서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구나. 이러고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을 자기들이 디멘드하는 그런 요구하는 표적을 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그런 기이한 메시아로서의 증표를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국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비난하려고 비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자기들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라는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 올무에 빠지도록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적인 질문이고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권을 인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답변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 노을이 참 좋구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날씨가 뭐 좀 덥겠구나. 그리고 날씨가 좀 화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붉지만 이 흐린 날씨가 된다면 이 말이죠. 클라우디하면 구름이 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천기, 세상의 어떤 자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기후나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하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 표적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시대 표적. 천기는 잘 기후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 표적은 전혀 분별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할 때 이 시대 표적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어떤 기이한 이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여러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이유를 나를 이 시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메시아 된 나를 너희들은 보고 분별할 수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참으로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시대 표적인 참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표적을 구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지칭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악한다, 악하다, 완고한다는 말이에요. 완고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완고하고 악한 거예요. 정말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처하는 것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형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지칭해서 악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란하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하다는 것을 성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음란하다는 말을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씁니다. 그러나 그건 정조를 상실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린 자가 음란한 자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음란한 자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가 음란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그만큼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던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이 구했던 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이적과 표적, 바로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구했던 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enough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과 가지고 충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뭔가 다른 현상과 뭔가 다른 것을 보기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표적적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나는 믿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도. 자기는 수많은 표적, 이적을 했지만 그거는 진짜 표적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기적을 했지만 그 기적을 예수님은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건 표적이 아니야,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다시 말씀해서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뱉습니다. 그래서 뱉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러 외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표적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큼 더 큰 표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이는 그런 표적은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표적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증표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것이 결국 믿음이 가진 자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찾고 있는 표적이다. 결국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 구하는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잘 재고하시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충족하며 믿고 따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보냐면 그들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 말을 따르는 데 있었다. 제가 이전에도 똑같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교훈을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문화된, 쓰여져 있는 성문화된 그런 어떤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인간의 전통적 해석을 더 따랐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냐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들의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은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된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written law라고 그러죠. written law. 글자로 되어진 그런 것이 바로 이 성문화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믿지 않고 구전으로 전승된 구전의 율법도 믿었어요. 그걸 오럴 로라고 그래요. 오럴 로. 이 말에서 말로 전승되어진. 이 말에서 말로 전승되어진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율법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해석이 그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율법만 전승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해석이나 전통까지 같이 전승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구전으로 이 오럴로가 이 입으로 전승된 이 율법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더 말씀보다 우에 두는 그런 우를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유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브레이크시키는, 범하는,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꾸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해석과 자기들이 적용한 것들을 자꾸만 플러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걸 더 우에 두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전통을 지켰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지키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지혜서. 이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한 어떤 지혜 같은 지혜서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서죠. 그래서 그런 걸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이탈해버렸어요. 말씀으로부터 이탈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떠나서 결국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말씀을 보면서 확대 적용하고 자기들이 어떤 규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전통적 해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지켜버린 거, 지켰던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인간의 편리주의적인 자기들이 적용하는 그런 말씀 해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바꿔지는 거죠. 이 전통이 뭐예요? 인간이 세운 거,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결국 인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다가 자꾸만 인간의 생각과 어떤 해석을 플러스 시키니까 결국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고 성경이 아닌 인간의 말을 쫓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권위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편리주의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지킬 계명이 아니라 상대적 진리가 됩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가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계명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도 죄가 아닙니다. 내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일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죄를 져도 그것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적으로 인간의 사고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첨가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회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도 상대적인 것이고 죄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회개했다는 거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회개하는 바리새인 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세리는 자기를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도 옆에 있다가 따라 회개했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같이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뭐 일주일에 뭐 두 번씩 뭐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하고 뭐 하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벌써 이 죄를 보는 인식이 상대적 진리라는 측면에서 죄를 절대적 측면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적 개념에서 본 거예요. 인간의 트레디션, 인간의 어떤 전통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편리한 대로 편리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고 그 속에서 객관적인 측면에 자기의 죄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결국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화석화된 형식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위선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구제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금식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외식하는 겉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화했을 때 왔던 결과는 그처럼 화석화된 형식화된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보여줬던 그런 형식적인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편리주의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식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기준점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체험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해석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그 기준점이 납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의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자꾸만 보는 그 기준점이 내 자신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신앙하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 그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고치고 수정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잘못 어긋나 있던 신앙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의 어떤 판단이나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스스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하는 책이냐 하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할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과학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잠깐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역사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의 궁금한 점, 과학적인 면, 역사적인 면을 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고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인간 저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썼지만 인간 저자가 있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 이건 마태가 썼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네, 사도 바울의 말이네, 마태 말이네, 여러분 그거 곤란합니다. 인간의 저작자가 있지만 이건 인간의 저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저를 인크리지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위로하는 그런 구절을 주로 저는 읽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곤란만 본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자기가 힘이 나고 뭐 위로가 되고 막 좋고 그런 구절만 골라서 읽으신다고 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실은. 자기는 성경 아예 보지 않는 성도님들보다 낫지만 그건 영적인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는다. 곤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못 갈 때 수정합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바꾸십니다. 그 내 마음속에서 죄를 졌으면 그거 죄야, 그거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서 책망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말을 말씀하지만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책망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회개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극히 드물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이 좋은 말이 아니죠.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교훈, 우리가 잘못됐을 때 교훈을 얻었을 때 내 스타일로 내가 믿든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게 교훈입니다. 책망,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서 아 이게 죄구나. 그리고 바르게 함과 잘못 엇나갔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수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로 잡혀진 자의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수정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가 이런 의로 교육하고 교훈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이 없이 그냥 세상 지식이 우리를 크리스천답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나쁘다는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추구하고 여러분들 세상 중에 학문의 어떤 나름대로의 달성을 목표로 해서 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의로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여기 책망을 받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어떤 변화를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연적으로 되어졌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야 할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을 가졌어야 됐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의 해석을 하고 거기다 전통적인 해석을 부여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은 가장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들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죄로부터 건질 그런 메시아를 보지 않고 정치적인 지도자, 권력의 지도자,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줄 그런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 봤지 죄로부터 구원할 구속의 주여 구원해 주실 그런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에서 뭐가 나옵니까? 헛되이 그들은 경배한도다.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는 거 헛되이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전통,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합니까? 성경에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영이라는 말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푸뉴마.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은 진정이라는 말은 알레세이라는 진리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알레세이아 헬라어죠.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여러분 성령에 의존해서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말씀 대신 진리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 전통이야 인간적 해석을 따를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럴듯하게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말씀을 다 인간의 전통으로 다 바꿔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다 첨가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참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아닌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리고 또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보여주는 문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여주는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싸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상에서 벗어난 신앙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을 다 같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결국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티칭, 가르침, 교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러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깨달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벌써 이미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벌써 15장에서도 벌써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을 했습니다. 7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 그 떡 7개로 뭐 했어요? 각각 5천명과 4천명을 먹으셨습니다. 이 5천명과 4천명은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수만 명을. 수만 명을 보이시는 이런 어메이징한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표적인지도 모르고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 몇 바구니, 떡 7개로 4천명을 준 것이 몇 바구니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도대체 이 모든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느냐.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질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봤는데 왜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는 걸 못 봤을까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래서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나의 의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명, 수만 명이 아이와 여자 빼고 5천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의 반응이 바리새인들의 반응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예전에도 이 포인트를 했는데 좀 더 다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아니 지금 5천명 이상 수만 명을 지금 먹이셨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을, 우리한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그럴듯한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 오병이어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었는데 지금 하는 말이 고작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믿게 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질문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질문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달라고 하는 그 질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바로 그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먹게 주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떡을 먹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광에서 이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해줄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행한 자라고 믿고 너도 그런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줘, 보여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지금 예수님한테는 말이었어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는 떡을 먹으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관심 있으세요? 이런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 유대인들이 관심이 팍 폭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저희가 가로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바보가 아니니까 생명을 주는 떡을 준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팍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꺼내듭니다. 내가 누군지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줄이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생명을 떡이신 그분을, 참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줄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원토록 솟구쳐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참 표적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생명의 떡 되신 그분만을 믿는다면 어떤 굶주림이 없어요. 어떤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자족하고 완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보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표적을 구할 때 신앙은 엇나갑니다. 잘못 갑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참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참 표적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말씀 아닌 인간의 유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참 표적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시대의 표적 되신 예수님을 분별하시는 그런 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